오늘 저녁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손의 감각, 촉각이 참 뛰어납니다. 그것들은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양 사람은 사물을 눈으로 지각하고 한국 사람은 손바닥으로 지각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한국인은 촉각이 발달하여서 뛰어난 손재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펄벅 여사가 한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밥상에 이렇게 차차차차 썰은 그 무채 있지 않습니까? 이 무채를 보고 저것은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또 다섯 살 난 아이가 이 젓가락으로 콩자반, 그렇게 어렵다는 콩자반을 딱 집는 것을 보고 게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것은 식탁 위에 서커스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그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이 병아리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손가락으로 감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또 제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 간호사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사 진짜 못 놓습니다. 근데 한국 간호사들은 정말 잘 놓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력이 워낙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정맥 찾아주는 기계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병원 가면 뭘 비치면 정맥이 쫙 보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거, 나라도 주사 놓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국 사람,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손, 또 그 만지심, 그 촉각,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모체 접촉, 그러니까 아기와 엄마 간의 그 신체 접촉, 이것이 지능 발달에 굉장히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이 두 살 때까지의 지능 발달이 앞으로 장차 18년간, 그러니까 20세, 까지의 발달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들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르는 것은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들을 많이 만지고 또 몸에 닿게 하는 것은 혈통이나 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참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모체 접촉이 강한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유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기들 젖도 잘 안 먹이니 모체 접촉이 적어집니다. 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아기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유난히 말 안 듣고 막 우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쟤 분명히 소좀 먹고 자랐을 거라고. 그 다음에 업어주지 않고 물건처럼 외곤으로 끌고 다니니 이 모체 접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같이 안고 자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모체 접촉이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좋은 전통은 회복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앞으로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에 다 나와 있는 공통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와 같이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결혼하였고 또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결혼하진 않은 동생을 데리고 살고 또 와이프와 결혼한 와이프의 어머니, 즉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애처가였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를 모시고 살겠습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하지 말 뚝 보고도 절한다. 이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한다면 처가 식구들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예수님은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고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 마가복음은 손을 만졌다 또 잡았다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을 보여주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행위보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모를 낫게 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어나 수종 들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신 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만지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원에 여러 번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가신 것은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라는 말을 듣고 고쳐주려고 들어가십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고 의도적으로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장모의 손을 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지신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만나실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또 다른 소경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혹은 손을 대시며 낫게 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실 때에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의 의료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 병자,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어디 상상이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감염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은 곧 고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관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돌봅니까? 누가 그 대소변을 받아냅니까? 미국에 오니까 병원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족들도 병 간호가 아니라 병 문안 정도로만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식구들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고 저 또한 그럴 것이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좀 섭섭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에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어른이 병이 들면 그래도 남편, 아내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무거워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랑하면 더러워도 만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기에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만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리지만 일일이 다 만져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말려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영아부, 유아부,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손이라도 또는 등이라도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손에 끌려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 전에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도 교회 파리라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나 어색해하는지 언젠가는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을 느끼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잘 인사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인사하십니까? 예, 어떤 분 인사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인사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잘 모르면 그저 고개 까딱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여러분을 압니까?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접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탓할 것이 아니라 내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라도 잡아주고 또는 등이라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그 아이는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면서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들 가운데 만져주려면 싹 빠져나가고 저리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어색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지지 않아도 될 것도 만지십니다. 만지지 않아야 할 것도 다 만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질 것이, 만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만짐은 곧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부모를 만져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잘 먹죠? 심지어는 이렇게 놀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외국인은 이 맛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이런 거 있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몸을 담굽니다. 또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노래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후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이 후련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이 만지시면 병이 떠나고 일어납니다. 1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누웠다. 이 부분이 주석마다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오래 알아 누워 있었다기보다는 갑자기 알아 누운 걸로 해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의사인 누가 입장에서 본 아주 그쪽 지역에 있었던 풍토병의 일종으로 굉장히 중한 열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가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신빙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누가 입장으로 볼 때에 이 병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오래 시달리고 있는 괴로운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간 부분을 보면 열병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병이 완전히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병에서 일어나고 다시 알아눕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서 낫게 했다는 그 말, 이 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의 딸도 소경의 병 눈도 그 다음에 간질병 들린 아이도 또 어눌한 사람도 다 만짐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병자를 만져서 낫게 했었습니다. 예수님 만지시면 어떤 병이든 어떤 형편이든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는 이 격이 다르지만 떨어져도 격이 떨어지지만 한참 떨어진 저의 경우 여러분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뭔가를 잘 고치고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이름을 고침의 교회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맥거이버라고도 하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마이다스의 반. 어떤 분이 마이다스의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죠. 우리 와이프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마이너스는 뭔가 자꾸 고장냅니다. 그러면 가져와서 나는 고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쁘니까. 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뭔가 고쳐달라고 가져오시곤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 이 예수님의 손은 이 마이다스의 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지시면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병들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손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고쳐주는 손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다음에 완전히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잃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시며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힘이 빠져 죽기를 자청하며 생을 포기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만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육체가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즉 하나님의 만지심은 말씀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십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고 피곤합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십시오. 만지시면 회복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만지시면 일어나 섬기게 됩니다. 15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이 만지시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어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즉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게 하시려고 낳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이 낫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해야 하는 목적, 그 목적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보시고 만지십니다. 만지시면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눈을 감은 채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눈을 만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만졌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그의 눈이 떠져 보이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혼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복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차도도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보고 그리고서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장인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미하며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일어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는 목적을 보고 낫게 하십니다. 나중을 보고 현재를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면 섬겨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섬김은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합니다. 섬기는 자는 일어나고 일어나는 자는 섬기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정 표어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또한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수아 드살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큰 덕행은 설탕과 같고 작은 성실은 소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설탕은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 빈도는 적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덕행은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작은 성김은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설탕보다는 소금이 더 값어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성김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많이, 설탕과 같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거대한 나라라서 동부의 아팔라치아 산맥과 서부의 로키 산맥을 제외하고는 이 중부에는 거의 산이 없습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나무로 작은 개들을 아주 멋지게 조각하는 한 장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자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개들을 잘 조각할 수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에 굉장한 감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장인이 하는 얘기,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내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깎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깎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닌 것을 깎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다 깎여나갈 것입니다. 쓸모없는 마음들이 다 깎여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 건강한 내 모습을 남기고 나 아닌 부분들은 다 깎여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본래 모습이 아닌 그 모습들이 다 깎여지면 쓰임받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매일 나를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손을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빚으시고 고치시고 그런 주님의 만지시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함께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